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 또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에스라서 설교는 다음 주까지 15번 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매듭을 짓고 그 다음번부터는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교회에 쓴 편지글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 대목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하고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 설교로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좀 일관된 맥락이 있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까지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칫 좀 지루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런 좀 다른 좀 주제의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튼 예배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마음 담아 또 경청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내는 기도를 에스라가 드린다. 그게 에스라 9장의 내용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실패가 뭐였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한 가지 특별한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 부부들도 이제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한번 부부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점수를 따는 게 어렵습니까? 점수를 잃어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점수를 따는 게 쉽습니까? 점수를 잃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점수는요, 잃어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걸 자꾸 하면 점수가 팍팍팍 떨어지는 거죠. 다 듣기 마시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계명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의 1계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십계명 첫계명에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너에게 두지 말라. 그거 걸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지켜도 그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독점적인 사랑을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1순위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방족 속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면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 가정 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될 거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신당부하셨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지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너무나 집요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마다 넘어지기 쉬운 죄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잘 넘어지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은혜가 탁 하고 떨어지면 쉽게 그 죄에 또 노출이 되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실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죄가 집요하고 우리를 자주 유혹하며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강력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부지불식한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용어로 혹은 신학의 용어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분별하고 죄를 밀어내고 죄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질 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그 아름빛 교회는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책에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말씀을 하루하루 섭취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블 키트라는 영상을 매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 조회수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서. 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내용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포착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묶어내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는 매일의 자원을, 매일의 은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회는 그냥 계속 큐티할 거예요. 매일의 은혜, 매일의 자원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또 저마다 한 분 한 분 신앙생활을 또 영위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좀 무난하고 보편적인 방식이 큐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구매를 해도 되고 정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의 자원, 매일의 은혜를 획득하셔서 성도답게 걸어가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가 올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한 단어 한 단어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간 몇 주가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약간 스케치하듯이 넘어갈 텐데 에스라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의 기도에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짚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 반복되는 실패에 또 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자,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 또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스토리를 에스라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도드라지는 표현을 제가 색깔을 칠해드렸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냐면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이렇게 죄와 관련된, 악과 관련된,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요하게 에스라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드린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침투한 죄악을 인정하며 자복하는 기도예요. 한 번 더. 우리 삶에 침투한 죄악을 인정하며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 필요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게 이제 기도이죠. 근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셔주시고 나도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7살 때인가 8살 때 슬쩍 지나가듯이 TV에 한 장면을 봤는데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우리나라는 제가 그때 뭐 신앙이 이렇게 막 딱 서 있을 때도 아니고 아직 어릴 때인데 우리 한국은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무슨 드라마였는데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서울로 도외지로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위 장독대 위에다가 새하얀 그 사기 그릇에 물을 한 3분의 2쯤 떠넣고서 진짜 이렇게 비는 기도의 모습이 드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드라마인지 무슨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드라마의 한 모습인데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또 놀랐던 건 그 어머니의 손마디가 이렇게 굵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약간 그런 이렇게 마디가 굵으신 어머님 역할에 딱 제격인 그런 배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필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 평안하게,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또 잘 되게 누군가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민족이 아닌가.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어떤 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실존적으로 되게 복잡해져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게 저도 되게 그런 걸 사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죄의 어떤 모습들을 들추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찰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게 기도의 가장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게 그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누구냐? 매일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누구냐? 매일 죄와 씨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그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죄의 유혹 앞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우리 죄악, 우리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이라고 죄와 악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침투한 죄악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는데 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죄는 뭐냐 하면 조금 간단히 말을 하면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게 풀었으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치워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 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죄는 결코 작지 않고 죄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죄의 문제가 그토록 간단했다면 가볍다면 다루기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어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이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인간의 영혼 속 깊이 뿌리내린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단단한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죄를 끊어내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런 죄 앞에 노출되었고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는 누군가? 성도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삶속 죄와 짝하고자 하는 민낯을 들춰주실 때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 속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수치심 문화가 있어요. 부끄러운 거, 민망한 거, 남들에게 꺼내놓기 좀, 이렇게 좀 면구스러운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거를 유쾌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인의 정서상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죄와 직면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위에 두는 어떤 가치, 어떤 삶의 방식이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고,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와 정직하게 직면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고백하며 도움을 구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용서와 소망이라는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은혜로 용서받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천사같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천사같이 보이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반복하면서 넘어지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걸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될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스토리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에스라가 언급하면서 기도를 이어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포로되었던 상황 속에서 열국 속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자 무엇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자 1, 2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자,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뭔가 힘이 떨어지면 눈부터 개슴츠레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1, 2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그 자리를 털고 조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9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바벨론 땅에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왕을 비롯한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자, 1차 포로귀환에서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성전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다시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또 저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버려두지 않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세워져 왔는데 어렵사리 성전도 짓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셔서 이만큼 다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반복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의탁하는 기도예요. 한 번 더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해석하면서 미래를 의탁하는 기도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여셔서 어떤 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의 지난날부터 올라옵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는지, 내가 참 하나님 속을 무던히 많이 썩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셔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속을 오지게 썩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처지, 나의 꼬락서니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걸 가져오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또 저버렸으니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호흡을 새롭게 해주실 때 예전에 그 지나갔던 삶의 자리가 떠올라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허물어져 있었는지,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지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셔서, 또 나를 어떻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준하지 못하게,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 경험상,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인생 속에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오늘 한번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주셔서 거기서 건져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은 또 부끄럽게 무엇이 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 제가 지난날을 살펴볼 때 한 번씩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다리를 발을 한 발짝만 더 내디뎠다면 더 망가졌을 거예요. 더 무너졌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신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딱 여실 때 그때의 은혜, 그때의 돌보심, 그때의 놀라운 역사,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들이 막 쩌릿쩌릿하게 다가와요. 근데 저는 이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그래도 이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죠. 에스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더 처절하게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은혜 주셨다, 버려두지 않으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의 벽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벽돌을 쌓고 쌓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해석하면서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60살 가까우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 삶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되었는지를 어머니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제 삶에 그걸 잘 아는 여성이 두 명 있는데요. 한 분은 어머니, 한 분은 아내님. 이렇게 두 분인데 두 분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부터, 어머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저한테 이제 한 번씩 툭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 목사님. 그러세요. 예. 우리 아들 목사님께 엄마가 꼭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청둥과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 아들 목사님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아니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어디에 무너져 있었는지, 제가 하나님께 어떤 반복되는 잘못과 실패를 저질렀는지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고 저를 버려두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압니다. 저도 알고 저희 어머니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는 그 다음부터인지 아무튼 그 오감부터 뭘 더 달라고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저에게 남아있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 하나 남았더라고요. 여튼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목사님은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상응하는 참 적절한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지평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아주 버려두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궁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한 절도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인데요.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화면을 좀 봐주실까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에스라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명도 어기고 결혼도 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하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죠. 그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1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만 시작!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앞쪽으로 좀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만큼 다시 살게 하셨는데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자 어떠셔서? 너그러우셔서. 주님께서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만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건 사실 모든 성도들이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지닌 분이신가를 의지해서 에스라가 기도한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그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너그럽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신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계신지. 근데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그 기도 가운데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기도, 가장 결정적인 기도는 뭐냐 하면, 또 가장 힘있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넌 뭐냐? 저한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성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든지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끝까지 일관되게 밀어붙이십니다.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암송해드렸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청둥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나의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길길이 뛰고 하지만 그 사랑은 쉽게 또 변색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고 유지되는 결코 포기가 없는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군생활 가운데 저의 삶의 모든 그 지난 날을 털게 만들었던, 털어내게 만들었던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이라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그 말씀 진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되 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 내가 너에게 장가들 텐데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 끝에 네가 여호와가 누군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래요. 그럼 저는 언제나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비록 이렇게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하여 흔들렸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늘 약합니다. 이런 연약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일으키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요. 여기는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스라의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어내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끌어안는 기도이다. 에스라는 그 백성의 죄를 끊어내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끊어내는 기도인데 놀랍게도 지난주 또 이번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확인해 봤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라고, 우리 허물이라고,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고, 우리의 연약이라고, 우리의 실패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라고. 에스라는 죄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징계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끌어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끌어안는 기도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끌어안는 기도가 끊어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어서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끊어내는 기도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10장에 보면 그 삶을 정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요. 정리합니다. 에스라의 끌어안는 기도가 끊어내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의 잘못을 고쳐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하고 각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지금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실하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성경의 용어로 흔히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말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보자는 원래는 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중보의 사역 하나를 부탁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중보기도에 능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가까이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지적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쟤는 저게 문제고, 좀 이런 말 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끊어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자꾸만 그 두 가지 마음이 저도 다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니까 제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쟤들이 문제고 걔들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외부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런 집단 때문에 문제라고. 그게 정치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문제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끌어안고 주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프지 않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들이 없다. 우리 죄악이라고, 우리 잘못이라고, 우리의 범죄라고 에스라와 같이 고백하는 자가 없다. 아름빛 교회가 삶으로 주님의 빛되심을 전하고 삶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전에 끌어안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가 그렇게 설교 원고에 써보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뭉클한 그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그런 신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신방을 하지만 신방이 저를 잡아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한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또 신방을 이렇게 쭉 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1번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제 1번 기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걸어가셔야 나를 비롯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성도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계실 텐데 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1번 기도를 올려주신 저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다짐하며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도하겠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너무나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연구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마음에 품고 목사를 1번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아픈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것을 끌어안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시는 모든 현장 만만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도처에 신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죄악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예수의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를 버려두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관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끌어안는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하는 것,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 아름빛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세 구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짙게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시작!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고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시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정직하게 직면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너그러운 분이셔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사죄, 죄로 인한 용서, 그 모든 것들을 힘으로, 자원으로 삼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땅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좌와 우가 나누어져 있고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남과 여도 갈라져 있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골은 너무나 깊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구석구석 하나님이 나를 위치시키신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폐역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내 생각관에 판단대로 잘 살아가신다라고 요구했는지, 하나님의 계명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죄를 밥 먹듯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아버지, 그 삶을 반복했던 게 저의 삶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 속에 하나님, 제가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높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원 속에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말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아름답게 귀한 교육자들,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이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은혜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아름답게 모든 여정 속에 아버지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끌어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끌어안는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잘못했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할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국회와 국성도 한국의 생활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주셔서 나에게나 우리 귀한 아름비교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은혜 베풀어주셔서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 아버지 모든 학대 가족이 그러한 방식으로 끌어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끌어안는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는 것,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다시 한번 아버지 간절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하나님, 억만 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그럽게 대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죄와 짝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4부 노열되어 있습니다. 극도의 피로감과 극도의 경쟁하는 마음과 극도의 정말로 분노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억울한 자들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좌와 우를 포함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포함하는, 또 성별 간의 갈등을 끌어안는 그런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름빛교회 성도들과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에스라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우리가 말짓고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그 관계망 속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지 목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의 마음을 품고 끊어내는 삶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과 가정, 이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